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도 다시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은 그 주변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성곽 북동쪽에 가면 양문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문이 나 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이 있었습니다.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가 있고 또 안 흐를 때가 있는 그 못.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양들을 씻기곤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통 신음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아프다 아프다 그 앓는 소리 그 고통하는 소리 가득하죠. 여러분 그곳을 그 참혹한 환경을 누가 가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나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 질병 앞에서 무력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어려워요.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우리 주님.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ESV 이 버전을 보니까 Feas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NIV 보니까 Festiv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그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한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각색 병자들이 다 누워있죠. 그 헬라 단어를 보니까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왜 거기에 누워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설이 있었죠.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 저어서 그 못을 요동하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그 요동치는 물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는 치유를 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워낙 자기가 고통하고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 미신과 같은 그 전설을 부여잡고 혹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 그것이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하고 슬픔 많은 인생들, 이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이것을 지옥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은 물이 요동할 때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일까요? 나의 치유를 가로막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덜 아픈 자가 더 아픈 자를 억누르고 제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심과 사람에 대한 미움과 나의 아픔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는 아람어로 베트,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잡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대로 이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에요. 베트 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는 오히려 이기심과 경쟁심과 미움과 그 경계심으로 가득한 그런 무자비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희망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더 고통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각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여기는 더 아프다고 위로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장 이곳에서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아프고 더 약하면 더 억누르고 더 내밀어버리는 그런 곳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아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있어질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우리가 한 1년간 겪으면서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에게 큰 어떤 어려움을 주지만 파생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경계심과 의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것. 심지어 가족조차도 할머니가 사랑하는 그 손주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 안아줄 수가 없어요. 장작도 같이 있을 때 불이 붙잖아요. 떨어뜨리면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멀어지고 또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혹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식어줄 수가 있는 영적으로 정말 악하고 어려운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온기가 완전히 식어진 그 장소가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셨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내 아픔을 좀 알리려고 할 때 해보셨죠. 나 힘들다 그럼 뭐가 돌아와요? 난 더 힘들다. 본전도 못 찾아요. 그 우리 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징징징징 거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웬만한 말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해도 아셨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셨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픔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38년입니다. 3년 8개월 동안만 아팠어도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그 속에 어떤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뭔가 그래도 부여잡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주님께서 내 속에 닿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열망을 그리고 소망을 끌어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조금 달라요. 분명히 우리 속에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절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허탄한 신화를 믿고 미신을 믿고 전설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 되실 때 그것을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으면 요동치는 그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의 문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갖고 위해 주어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기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아쉽고 사람이 없는 것을 찾아요. 어렸을 때는 나도 내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밀어주는 그런 배경,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후에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항상 사람이 아쉬워요.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듯이. 아주 유명한 그 부흥사역자가 있는데 D.L. 무디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참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 목사님과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작곡가,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사람. 찬송가도 많이 썼어요. 주날개미 그 찬양도 그 생키가 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생키가 나가서 찬양도 하면 벌써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사람은 이 디엘 무디 목사에게 천군 만마 같은 이 찬양 사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종횡무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나도 생키 같은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김지정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주님을 앞에 두고 사람 없는 것을 아쉬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위로를 찾는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그 허전함, 그 상실감,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기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드라빔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집에 두었던 가정용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을 때 그 라반이 얼마나 미친 듯이 그 드라빔을 찾았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있어야 다산의 축복, 물질의 축복, 풍요의 축복, 행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 무엇을 바라든 어떻게 축복을 구하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드라빔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1년 중에 큰 행사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을쯤 되면 수험생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그 부모님들을 달래주고 그 고3 학생들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기도회를 하는데 아 좋아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또 하나님 바꿔주시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요, 그 틀을 보면 참 저도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뿌리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하게 된 그 동인이, 그 동기가, 그 뿌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학벌주의 그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험생 기도회를 열면 그 고3 학생들 엄마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 시험 당일에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그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을 위한 시녀와 하녀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 못에 나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주의 말씀을 발판 삼아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학부모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스가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위로가 어때요, 여러분? 그 위로가 헛됨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에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위로가 결국은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있는데 결국 더 곤고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당장은 그것이 내 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처럼 들려요.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허탄한 위로는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위로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믿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도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소망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내 위로를 버리고 허탄한 드라빙 같은 그런 위로를 더 좋아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속에 있는 열망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 그가 믿음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놀랍습니다. 믿음 없음이 판명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아시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 고쳐주려고 가시는 그 동안에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드니까 몰래 가만히 예수님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겉옷만이라도 잡으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고통도 아시고 그 믿음도 아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요.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면은 바디메이 아시죠?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경이 그 거지가 그 소문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다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전재산 같은 그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정확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는 입장도 힘이 돼요. 신이 나요. 도전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지나갈 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뛰어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손을 뻗칠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누군가 가도록 도와주었다면 그때는 손을 뻗쳤을 거예요. 그럴 힘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힘이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아프다 아프다 해도 할 건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그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 뻗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고생을 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것 보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저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분명히 알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지 못한 자라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희망들은 다 허탄한 것이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가르쳐왔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사람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겁니까? 왜 사람의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까? 왜 도와줄 자를 찾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그 연못이 하지 못했던, 말은 베데스다지만 그렇게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던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참된 자비의 집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의가 없는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며 생명수로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보배,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믿음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해요. 구원 받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랬어요. 곧 나서 그가 걸어가게 되었어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상태 안 좋은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이 베데스다 같은 교회라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를 줄 세우는 그런 교회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을 좀 들고 다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교회. 근데 참된 베데스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집이 되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상태, 우리가 바로 그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것을 알고서 전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능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판단이나 미움이 없어요. 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능히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요. 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서 사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가 즉시 곧 나아서 이렇게 되었죠. 네. 38년 동안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한순간의 말씀으로 깨뜨려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권세를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라도 오랜 세월 동안 실족하고 넘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가정은 다 산산조각나고 인간관계는 다 깨뜨려지고 더 이상 재기하기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이 임하면 즉시로 나와서 주님께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축제와 같은 하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슬픔과 고통과 헛된 희망으로 얼룩진 그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축제를 벌이시고 그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그 소망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고통 많은 사람, 가장 실패한 누군가,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상처 많은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사람, 세상이 다 버려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 사람,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참된 자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태,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상처를 입고 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순간마다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도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와 같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보듬고 위로하고 권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그의 모든 수치가 영광이 되고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몸을 고치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생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